TBS TV 정봉주의 품격시대. 귀로만 듣지 마시고 눈으로도 보세요. 시민의 방송 TBS TV는 IPTV, 케이블 TV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KT 올레TV 214번, SK BTV 272번, LG U+TV 176번을 통해 시청할 수 있고, 케이블 TV의 채널은 TB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TBS 앱을 검색, 다운로드 받으면 24시간 어디서나 TBS TV를 시청할 수 있고요. 유튜브, 네이버 TV, 다음 TV 팟을 통해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정봉주의 품격시대, 이젠 눈으로도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보다 7.1% 증가한 429조 원 규모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꾸는 게 적폐청산이라며 개혁 법안에 대한 처리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국내 파트 폐지를 강조, 국정원 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입법으로 뒷받침해달라는 요청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 시정연설 동안 항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을 둘러싼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최경환 의원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재선 의원들이 별도 모임을 갖고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탈당과 홍 대표의 퇴진을 모두 요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재선 의원들이 당 쇄신과 회생을 위해 양측 모두 물러나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게 한국당의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경수 호서대 벤처대학원 겸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훈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 예산안 편성에 따른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이신데요. 자, 먼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잘 봤습니다. 예. 근데 뭐, 그 내용 면에서, 네. 뭐, 아주 좀 뭐, 이례적이라든가, 특히 또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공세적이라든가, 예.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상시 국정 철학, 경제, 안보 분야, 전 분야에 걸쳐서 본인의 평상시 생각, 그동안 네. 강조해 왔던 것을 그냥 잘 정리해 놓은 그런 그 시정연설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시정연설이 이제 일단 일자리, 예. 추경안 과 관련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방점이 좀 있었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 문제를 역시 이제 가장 중시하시면서도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한 그런 연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좀 이번 네. 시정연설 핵심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은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저게 분류할 수 있겠죠. 가장 먼저 지금 한국 사회 경제는 이제 양극화를 그 이어내려온 그 같은 이제 불공정 경제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불공정한 경제를 어떻게 공정한 것, 다시 말해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와 구현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 가야 될 것인가에 거기서 이제 방점을 찍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 중심의 이제 경제 파트에서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 쓰셨어요. 네.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것은 이제 그동안에 쭉 이제 한국 경제가 성장해 오면서 그 경제 성장의 과실이 특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재벌이면 재벌, 특정인에게만 돌아가 있는데 이 경제 경제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걸고 돌아가는 것을 이제 사람 중심의 경제를 이렇게 아마 정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장하성 그 지금 청와대 그 정책수석이 말씀하신 그 이 소득주도 중심의 성장 정책 그 다음에 이제 안보 관련 안전 이 부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그 복지 특히 이제 복지 분야 그리고 이제 안보 분야에도 이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뜻으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좀 가벼운 얘기부터 네, 들어가 보시죠. 이번 시정연설 때 이 입고 나온 옷이 취임식 때 입었던 감색 양복과 그리고 또 파란 넥타이를 했다고, 그리고 왼쪽 가슴에 평창 올림픽 배지를 좀 달았다고 해서, 그래서 뭐 대통령 좀 그것을 어떤 의도로 해석해야 될지.
네, 우선 저 그러니까 취임식 할 때 맸던 넥타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초심, 초심으로 네. 계속 임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의미인데, 저 블루야 이미 유명한 이니 블루 아닙니까? 네, 이니 블루인 거고, 평창 올림픽은 역시 이제 평창 올림픽이 지금 임박했을 뿐만 아니라 평창 올림픽이 지금 여러 의미를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미.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과연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느냐 마느냐. 네, 북한 선수단이 오게 되면 남북한 관계가 그동안에 경색된 국면에서 해빙 무드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올림픽이 이제 되는 거고요. 또 이게 한중 관계를 푸는 또 열쇠가 되는 그런 올림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과연 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네. 사실 만약에 이제 최근에 이제 사드 관련해서 사드 보복 조치를 좀 이제 철회하는 그러니까 접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평창 올림픽 예, 뭐 시진핑이 참석을 한다든지 그렇죠. 하게 되면 예. 중국인 관광객들이 또 대거 평창으로 네. 몰리겠죠. 자, 그러면서 올림픽 자체도 흥행을 할 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도 개선되고, 또 시진핑 주석이 만약에 평창 올림픽에 참석한다라고 한다면 북한 김정은은 어떨까요?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느낄 겁니다. 예. 아, 우리가 이거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가 되는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이 시정연설 전에, 정세균 국회의장 하는, 의장단, 그리고, 여야 지도부 사전 환담이 있었다고 하는데, 좀 분위기가 네. 어땠다고 합니까?
일단 이제 한 20분 전에 이제 국회에 도착하신 걸로 이제 예. 보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장실로 이제 올라가셨는데, 국회의장실에서 먼저 이제 그, 각 당의 이제 원내대표들이 이제 먼저 저기, 만나셨어요. 그래서 원내대표들하고 이제 하고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당대표들하고 이제 모였는데 당대표들하고 모임은 크게 이렇게 조금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예. 이제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홍준표 대표가 지금 끊임없이 이제 단독으로 영수회담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네. 제안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갑자기 저기 홍준표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에 나타난 것은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번에도 안 나타나면은 예. 좀 국정에 발목 잡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국민적 그 비판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던 일단 오늘 오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실 때는 굉장히 표정이 굳어가지고 기자들이 대통령하고 만난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뭐 나한테 묻지 말고 그냥 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이렇게 툭 던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크게 성과는 없었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홍준표가 나타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왜 이 홍준표 네.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얼굴을 또 붉힐 것이면 또 아노니만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족할 만한 대답을 못 받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네. 홍 대표가 오늘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셀프 왕따를 자처했었잖아요. 네. 청와대 회동 때도 계속 안 가고. 예. 자, 그런데 오늘은 이례적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사실 오늘 기자들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예. 과연 홍준표 대표가 참석할까 말까 네. 이거였어요. 포인트가. 그런데 예. 떡 나타났거든요. 네. 그런데 갈 때 표정이 별로예요. 과연 그럼 왜 나타났으며 갈 때 표정은 왜 그랬을까. 그렇죠. 자, 왜 나타났느냐. 본인이 지금 얼마 전에도 미국 갔다 온 다음에 그 전술핵 문제 이슈화하고 네. 그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다시 만나자. 네. 독상 차려달라고 얘기했는데 청와대 네. 아직 해답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본인이 한번 참석해 주면 네. 청와대가 그 부분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예. 내지는 그 뒤에 본인이 아니 그럼 한번 만나자 그러는데 왜 계속 안 만나느냐. 나도 이렇게 국회에 오면 가는데 왜 나 안 부르는지 모르겠다라고 예.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네. 마련될 예. 뿐만 아니라 자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아, 저 홍 대표님 뭐 조만간 청와대에서 한번 뵙죠라고라도 얘기를 했더라면 표정이 굉장히 좋았겠죠. 네, 그런데 그런 얘기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갈 때는 네, 서운한 표정으로 아니, 갈 수밖에 없는.
다른 당 대표들이 있는데 또 홍준표 대표한테만 특별히 저랑 둘이 따로 보시죠. 이렇게 하기는 좀.
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건데 악수 다 하잖아요. 오늘 예. 다 악수했잖아요. 악수하는 자리에서 아니 뭐 조만간 따로 한번 좀 뵙죠라고 얘기 하기를 사실은 바랬을 겁니다. 네. 예, 저는 뭐 그렇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이래저래 바쁘시지 않나요? 지금 청와대 왔다 갈 그럴 좀 심리적 겨를도.
아니, 사실은 네. 그래서 청와대 회동이 더 지금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당 내외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몰리고 있잖아요. 특히 당 내에서 지금 많이 공격을 친박계에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 예. 영수회담이거든요. 네. 그럼 밖에서 보기에도 그렇고 역시 이제 뭐 대표는 홍 대표가 잘하네. 네. 내지는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맞짱 뜰 만한 인물은 역시 홍준표밖에 없어. 네.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되면 나머지 지금 당내에서 동요하던 의원들도 친박계 예. 의원들도 홍 대표 눈치를 본다는 거죠. 그런데 네. 그런 계기를 그래서 빨리 만들었으면 하는 게 지금 홍 대표의 바람일 겁니다. 예. 그리고 뭐 따로 만나서 또 할 얘기도 좀 있잖아요. 예, 예. 본인 재판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전혀 네. 일말의 그 근거도 지금 이제 보여주질 않으니 아니 좀 약간 좀 실망을 좀 하셨겠죠.
반면에 그 부분은요 예.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예. 양날의 검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지금 우리 이제 이종훈 박사께서 설명하셨듯이 이제 사실 홍 대표의 마음 실제 그런데 네.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보수 진영에서 홍 대표를 어떻게 보냐는 굉장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그 보수층에서는 이제 홍 대표에 대해서 강력한 대여 추정을 안 하고 네. 하는 이유가 자기의 이제 대법원 그 걸려 있는 부분 예. 그 부분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단독 영수회담을 하는 것이 당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네. 잘못하면은 예. 과거 1970년대 이철성 대표가 꼭 청와대 들어갔다 나오면 사쿠라 그 저기 비난을 받았듯이 예. 홍 대표 자칫 잘못하면은 예. 영수회담 단독 영수를 잘못했다가 굉장히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양날의 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뭐 홍준표 대표님이 뭐 그렇게 또 조변석게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아니, 그럴뿐만 아니라요. 본인이 예. 그 얼떨결에 기자들한테 사실 속내를 얼마 전에 내비셨잖아요. 네. 다급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고려할 지금 여유가 별로 없어요. 예. 최근에 또 서청원 의원까지도 네. 그렇게 녹취록 공개하겠다라고 지금 나오니 예. 이 문제 빨리 매듭을 안 짓다간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조기에 지금 뭐 차기 대권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당 대표직 유지하기도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지금 굉장히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역으로 바꿔서 또 생각해 보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니 앞으로 이렇게 국정의 동반자가 되시려면 대표로 계속 계셔야 되는 분하고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지금 이렇게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같이 나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
그런데 과거에는요. 네. 이럴 때 사실 한번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산안 통과라든가 기타. 예.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빅딜을 네. 하는 거잖아요. 예. 영수회담들이 대체로 그런 식의 빅딜들을 해왔습니다. 예. 과거에. 자, 그렇기 때문에 홍 대표도 그걸 기대를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지점에서 약간 최근에 와서는 그 참모들과 더불어서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산안 통과라든가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저렇게 무조건 방치해 놓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홍 대표가 대표직 그만두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이득이 될까? 물론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내려서는 아니 되나? 그것도 지금 약간은 고민이 되는 지점인 것은 분명할 것이다. 이렇게
뭐 그렇다고 이렇게. 대표님 그만두실 분은 또 아니신 것 같으니까. 자, 그 얘기 이따가 좀 뒤에 가서 더 하시고요. 일단 이제 오늘 시정연설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사람 중심 경제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반 국민들한테는 좀 잘 와닿지 않는 얘기일 수 있어요. 이전에 뭐 창조 경제나 경제 민주화처럼 어떤 그런 구호 같고 뭔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아까 조금 풀어주시기는 했었지만 좀 더 자세히 한번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이제 연설하실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꺼내 들은 주제가 뭐였냐면 IMF 사태를 먼저 제일 먼저 살려주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한국 사회가 기속적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는데 그 지속적 경제 성장의 한 방에 우리 사회의 프레임을 바꾼 것이 바로 IMF였다. 그래서 그때 소위 말하는 작은 정부가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보수해서 주장해왔지만 그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고 두 번째 사회 경제 구조에 양보와 타협이 어렵게 만든 것도 IMF 때부터 이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진단을 일단 거기서 출발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그 양극화거든요. 그래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는 사람 중심 경제가 아니라 성장만을 위한 성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과실이 재벌이라든지 특정 계층으로만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경제성장 과실을 똑같이 국비 공통적으로 잘 나누자.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방점을 찍은 게 아마 사람 중심의 경제에 대한 어떤 원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네네.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번에 넣었을 것이다라고 봐요.
예.
소득주도 성장론이 듣기에 따라서 좀 어려워요. 소득주도라고 그렇죠. 하는 예. 게, 예, 뭐 내용을 설명을 들으면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월급쟁이도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서 네. 내수 쪽에 이제 경기를 좀 원활하게 해서 경제를 살린다. 수출주도가 아니다. 이 정도 하면 이제 설명이 되긴 하는데 단어 자체만을 놓고 보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사람 중심 그러면 훨씬 쉽게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을 뱉어놓으면은 내 소득은 그대로인데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냐라는 또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또 역시 사람 중심이란 표현 자체가 좋잖아요. 휴머니즘. 예.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대중친화적인 단어로 일부러 이걸 택한 것 같고 예. 왜 IMF를 굳이 끌어왔는가 이 부분도 전 나름의 노림수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 IMF 이후에 사실은 신자유주의 물결이 굉장히 거세게 우리 그렇죠. 사회로 들어왔고 예. 지금 양극화의 시작이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예.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참 마침 이 진보 정권 때 그랬단 말이에요.
네.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예. 노무현 정부도 재벌 개혁하려고 했지만 그 도도한 물결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서 네. 재벌 개혁도 제대로 못하고 미완성 상태로 지금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오히려 그게 더 신자유주의 경향성이 더 강해졌고 부의 이 불균등은 더 심해졌고 자,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해결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사실은 참여정부도 책임이 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 얘기를 사실 진보진영 내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네.
과연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때처럼 또 재벌개혁 실패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하는 우려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 이제 해법을 내놓으면서, 그러니까 IMF 사태도 막으면서 사실은 이제 그 IMF 사태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부조리했던 측면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담은 건데 저는 이게 상당히 좀 그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그런 내용이다 이거는 굉장히
예.
또 개헌 문제도 함께 언급을 했잖아요.
네.
또 그러면서 지방분권 관련한 개헌 얘기를 특히 또 강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역시 뭔가 이 전략적인 함의가 상당히 담긴 시정 연설이었다.
네네.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뭐 말씀하신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는다라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참여정부가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무능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뭐 성장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잘 할까 뭐 이제 그런 좀 의구심을 들기도 하는데 그러나 어떤 문재인이라는 인물이 사람을 중심에 두는 거 사람을 좀 가치 있게 보는 것은 그렇게 할 사람이다라는 이제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또 작용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방 분권에서 참여정부가 인정받는 부분이 그래도 좀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공기업 어떤 지방 이전이나 이런 기조를 많이 세웠던 부분도 인정을 해서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또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사람을 중심으로 그럼 그동안의 불공정을 수정하자 그러면 그 불공정의 최고봉에는 재벌이 있고 그리고 그 재벌의 최고봉인 삼성 그 삼성의 또 이재용 지금 구속된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또 경제 위주로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너무 어떤 이념에 앞서서 좀 경제를 이렇게 옥죄려 한다 그리고 그런 이제 실물 경제에 좀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을 펴고 있다라는 그렇게 또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예. 대통령께서는 이제 오늘 시정연설 통해 가지고 그 사람 중심 경제에 대해서 이거 사람 중심 경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설명을 드렸는데 뜻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사람 중심 경제냐 소득주도 저기 중심 경제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에서 답변을 일부 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소위는 이제 복지 강화입니다. 그래가지고 복지 강화 중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치매를 국가 책임제로 하겠다든지 그 다음에 그 연금을 내년도 예산을 설명하면서 연금에 대해서 올린다든지 이런 말씀을 이제 쭉 하셨고 그 다음에 특히 핵심이 뭐냐면 일자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자리야말로 최대의 복지이며 그 다음에 그것이 소득주도 다시 말해 사람 중심의 경제로 가는데 핵심이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약 3만 명 정도의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다음 일자리 총액 예산 중에서 약 17조 원에서 19조 2천억으로 올리면서 약 2조 원을 인상시켰거든요.
네.
그 부분도 설명하신 바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일자리 그다음에 복지 두 개를 강화하는 쪽을 소득 저기 사람 중심 경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서브 타이틀인데 이제 소위 말하는 과세 강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초고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하고 그다음에 2천억 원 이상 매출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소득세, 그러니까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족한 재원은 여기서 끌어쓰겠다. 이렇게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요.
또 조금 이제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네. 혁신성장으로 해서 나름 양념을 딱 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까지 해오던 시기에 그런 어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뭐 창조경제 네. 일단 내막적으로는 그렇지 아니했으나 어찌됐건 그 의미라든가 뭐 하고자 했던 바 자체는 사실은
그럴듯했죠.
그럴듯했고 예. 또 그걸 우리가 받아서 계속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혁신성장을 최근에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혁신성장을 그래서 이제 집어넣은 것이고 그런데 이게 과거의 혁신성장이나 창조경제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그러니까 누가 주도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거의 재벌 기업들이 혁신 성장을 네. 주도해 왔다면 예. 이제는 이것도 사실은 이제 벤처 창업자들이 주도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아이디어인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이제 그 활로를 좀 찾아 나갈 생각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역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더 앞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아마 키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주요 대기업들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정부가 지금 개입을 하지 않아도 지금 아주 고도 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손댈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 오히려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상장도 좀 늘리고 새로운 그 IT 벤처 창업자들이 늘어나는 이게 사실은 김대중 정부 때하고 참여정부 때 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창조경제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별로 실효성이 없었던 것들을 실효성 있게 만드는 쪽으로 이제 하겠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이제 사람 중심 경제가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이종훈 평론가님 주식 좀 하시나요?
아, 주식 당연히 하죠. 아. 네.
그래서 좀 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 기조를 보면서 좀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좀 해야겠다.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데 지금 네.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네. 아시겠지만 지금 주가가 굉장히 지금
좋죠. 네,
좋습니다. 이게 네. 이게 뭐 국내 요인뿐만 그런 건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좋거든요. 예, 미국 증시도 예. 지금 연일 지금 이제 그 기록 갱신하고 있고 네. 이제 그런 상황도 있는데 국내 기업만 딱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뭐 재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지금 굉장히 뭐 수십 배 성장을 하는 이런 네. 수십 배가 아니고 수십 퍼센트 성장하는 이런 그 고도 성장 국면을 지금 맞고 있거든요. 네. 그 국가 전체적으로는 3%밖에 안 되지만 지금 코스피 그러니까 상장사들은 지금 뭐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좀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게 부의 불균등을 강화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대기업 쪽으로 들어온 자금들을 어떻게 선순환을 시키느냐 하는 쪽으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뭐 유능한 분들 많잖아요. 장하성 뭐 교수도 있고 또 김상조 교수 같은 분도 또 공정거래위원장 하고 하니까 그분들이 좀 지혜를 모으면 저는 의외로 경제도 이 문재인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에 큰 어려움 없이 그러니까 화랑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좀 특징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사회는 이렇게 저렇게 되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이런 제도가 필요하고 이런 예산을 써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좀 강론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이제 그중에 하나가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하고 공수처 정부안에 대해서 국회 법안 통과를 요청했는데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이제 뭐 큰 틀에서는 아마 국민들이 다 대다수가 다 동감하실 거예요. 이제 검찰만 얘기한 게 아니고 국정원까지도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국정원과 검찰 두 양대 권력기관이 국민의 권력기관이 돼야지 어떤 특정한 어떤 권력자의 권력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개혁을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 지금 양쪽 다 비판이 있어요. 이제 국회에서는 예. 예를 들어가지고 공수처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저기 법무부에서 내온 안이 너무 약하다. 이거 뭐 예. 이건 무슨 뭐 처음에는 봉황이 나올 줄 알았더니 뭐 닭이 나오더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옥상옥을 만들고 있다. 네. 검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또 별도의 무슨 기관을 만드는 건 이건 또 필요 없는 길을 만든다 해가지고 양쪽에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코너에 몰려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통과가 어렵지만 통과가 되더라도 굉장히 논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우리 사회의 공정성, 다시 말해서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하신 말씀에서 뭘 말씀하냐 최근에 있었던 그 왜 그 공공기관의 그 취업과 관련해 가지고 예. 뭐 저기 청탁이 있고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문제죠.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왜 공공기관에만 그거를 딱 하셨을까? 우리 사회에 공정한 기회가 안 되는 것들 수없이 많은데 왜 공공기관만에 딱 하셨을까? 이건 좀 미스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보수 일각에서 제기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일부 대기업의 노조에서는 그 노조가 대물림하는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그걸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정 사회를 만들자고 해야 되는데 특정하게 그 어떤 공공기관에 취업하면은 바로 전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분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하려고 했던 얘기는 전 딴 데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사유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이 보수 정당 쪽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최근에 문제 제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결국 이렇게 해서 다시 권력을 길들여서 또 공수처 같은 그런 옥상옥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 청와대가 다 장악해서 대통령 마음대로 이렇게 정치 탄압이나 이런 쪽으로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 신적폐다라고 얘기도 막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 명분을 통해서 이제 어찌됐건 이제 그 명분으로 국민 여론으로 압박하지 않으면 공수처 안도 성사시키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판단을 나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공공기관 그 채용 비리 관련한 그 부분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더 저는 그 이야기를 해줬어야 하는 부분이 좀 있다. 그게 뭐냐하면 과거 그 낙하산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도 뭐 이쪽 정권 바뀌고 나서도 결국 낙하산 뭐 다 그 공공기관들 이런 쪽에 임원급들 낙하산 태워 보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있고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또 논란이 된 바도 있고.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도 좀
그래서 사실은 좋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조금 하고 본인의 방침을 좀 밝히면 국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밑에서 막 이제 그 청와대 참모진들 특히 이제 뭐 민정수석 이런 쪽으로 또는 이제 인사수석 이런 쪽으로 막 이렇게 이력서가 쌓이거든요. 예. 어떤 정권이 갈 거 없이 박근혜 정부 때도 결국 이렇게 이래갖고 다 이제 낙하산 태워보는 거 아닙니까? 그 부작용도 이번 기회에 끊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그러니까 뭐 신입 직원들 그 채용만 공정하게 해야 되느냐. 윗물이 썩어 있는데 이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윗물을 깨끗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 그리고 나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그 임직원 같은 경우를 그 임용을 하더라도 적어도 능력은 기본적으로 갖춰진 사람을 보내겠다라든가 그런 정도의 선언을 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다라고 좀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대목입니다. 네. 그 대목.
자 이제 한반도 정책으로 좀 가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전날 중국과의 어떤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어떤 그 부분이 큰 매듭이 풀려서 아무래도 이쪽 얘기를 하는데 힘을 좀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제 대통령이 좀 이제 풀어나가고 있구나라고 좀 어떤 그런 생각을 해줄 여지를 줬는데 이 한반도 정책 특히 뭐 북핵이니 뭐 이런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하시면서 이제 한반도 정책에서는 대원칙이 비핵화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주권의 확보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전쟁은 우리의 동의 없이는 절대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히 하시면서 자주권을 확보한다는 이제 측면하고 그다음에 한반도는 이제 핵 없는 비핵화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주권 확보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지만 사실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그 미국을 방문하고 갔다 오시면서 본인도 이거 유엔 방문이죠. 유엔 방문하시면서 본인도 굉장히 한탄한 부분이 있어요. 막상 가보니까 생각만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마땅치가 않더라라는 이제 그런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건 정확하게 이제 그 본인이 인식하신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원론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으면 좀 좋았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를 할 때는 그러면은 북한의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은 좀 알차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를린 선언 네. 하고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예. 그런데 이제 현안과 관련해서 약간 좀 민감한 이슈들은 살짝 좀 피해간 감이 없잖아 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또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술핵 예. 이 부분은 조금 더 명쾌하게 이야기를 했어도 좀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중 관계의 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정부 쪽에서 예를 들어 노력해온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약간 자랑삼아 이야기했어도 좀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겸손하셔서 그런지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안 하셨는데 네. 어찌됐건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구상했던 거 방향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좀 서서히 수렴돼가는 그런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궤도에 들어온 느낌이 있죠.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자랑할 건 좀 자랑도 하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또 이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뭐 그렇더라면 훨씬 더 좀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중 관계가 풀리는 게 그냥 얻어걸린 게 아니다. 중국의 공상단대회 끝나서 그냥 해준 게 아니라 이러한 일련의 과정,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풀었고 그리고 이제 이걸 풀었듯이 또 앞으로 숙제들을 풀겠다라고 하면은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 그런 우리의 방향성도 제시하고 또 구체적인 정책도 얘기했는데 결국에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건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어떤 쪽으로 짜느냐에 따라서 정말 대통령의 의지가 어디에 있구나 그렇게 읽어볼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번에 이 설명하는 것도 결국은 돈을 이렇게 쓰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어떤 허락을 얻어내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올해 이제 예산이 이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죠. 내년도 예산이 429조 원이에요. 네. 전년 대비 6.7%가 이제 그 증액된 금액이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부분에 한 2조 원이 좀 늘어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위비, 특히 방위비를 좀 강조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방위비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가장 획기적인 수준이 거의 뭐 10%대까지도 이렇게 증액을 시켰다. 물론 이제 그 10%대까지 증액시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그동안에 말로만 했던 몇십조 북한보다 예를 들어 20배 이상 방위비를 쓰면서도 제대로 아직까지 제대로 무기가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전력 증강비의 10% 10.5% 정도를 더 추가로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병사들 그 봉급에서 병장 월급을 현재 20만 6천 원에서 뭐 40만 원까지 약 거의 두 배가량 이렇게 대폭 인상을 해서 병사들 복지에 신경 썼다. 이 부분을 집중하게 말씀하셨고요. 특히 이제 가장 핵심은 복지 부분인 것 같아요. 복지 부분에 상당 부분 할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물론 예산 심사 과정 중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겁니다. 다양한 논의가 있을 건데 한 가지가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은 SOC 예산이 과거보다 줄었다 해가지고 지금 뭐 호남 쪽에서 호남 홀대론도 나오고 이제 이런 복잡 문제가 나오거든요.
각기 지자체 다 나오죠. 그렇죠. 영남에서 네. 영남홀대론, 뭐 충청홀대론 다 나오고.
현실적으로 예.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내려가서 제일 자랑할 만한 게 SOC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게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 중에서 상당 부분 좀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차피 떼어줘야 되니까 미리 빼놓은 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딜을 하면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폐 얘기를 많이 하는데 SOC 적폐야말로 진짜 이게 고질적인 적폐입니다. 예. 그러니까 건설 적폐죠. 이를테면 네. 지방의 이제 그 정치인들과 그리고 이제 이 건설 업체들 간의 이제 그 비리 그리고 뭉칫 돈이 오가는 뭐 검은 돈이 오가는 이런 관행들이 굉장히 옛날부터 많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보기에 따라서는 마치 지역 유권자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다리 놓고 뭐 이런 것 같지만 일본에서도 이게 건설적 늘 논란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런 건설업자들과 이 지역 정치인들 간의 유착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역사가 좀 오래입니다. 이것도 그야말로 고질적인 적폐다라고 전제한다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은 SOC 예산이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서는 대폭 늘어나는 경향성을 늘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지방선거 있으니까 각 지역에 이제 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장 출마하고 있는 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또 뭐 자기가 본인이 직접 출마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서 본인 어찌됐건 그 정당이 이기기 위해서 선심성 그런 이제 SOC 관련한 투자 계획들을 많이 발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사실은 이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이렇게 다 커트한 건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번 예산안 중에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과연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까? 사실은 약간 좀 의구심도 드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니까 뭐 분명히 이제 야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뭐 또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이제 그 이른바 쪽지 예산 식으로 해서 이제 SOC 반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텐데 이 부분은 이번에도 이번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도 좀 단호해야 한다. 네. 아, 그렇게 나가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더 하실 말씀 많겠지만 오늘은 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시민을 위한 고품격 토크쇼 정봉주의 품격시대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 좋았나요? 방송에 대한 응원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하트 주기. 저 좋은 방송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하트 주기. 기억하셨죠?